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목련꽃이 피었고 앙상했던 가지에는 푸른 잎들이 순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신선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한 섬세한 손길로 모든 생명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화요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밟으신 그 귀한 발자취를 묵상합니다. 얼마든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까지 버림받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비통함을 이 고난주간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그렇게 그 귀한 사랑 잊은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오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과 겸손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늘의 귀한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이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엄숙하게 보내며 이제 돌아올 부활주일 저녁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소망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여러 연주자들, 성악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해 모든 찬양대원들이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이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의 일생일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활절 음악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초대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화요일 제45기 교사대학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사대학을 시작하는 소망교회 예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고 또 교사들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대학에 신청하여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100여 명의 예비 교사들이 10주간의 교사대학과 3달간의 실습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터를 오가며 밤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돌보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고픈 마음으로 힘들지만 밤마다 간호하며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다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볼 때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조직 검사 결과 예후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듣고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또한 발견된 암과 싸울 적절한 항암제가 없다고 하여 치료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환자와 가족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치료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세포와 조직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권사님을 지키시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33번째 방사선 치료를 마무리하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래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암세포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들이 있다면 속히 극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의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려운 시간 잘 견디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당회원들과 성도들,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조용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읽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의 기간,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준비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 뵙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도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은 요한복음을 지금 따라가면서 순환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신 후에 이를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각오를 다지셨는지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조금은 의아한 그런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20절은 명절에 이 명절은 이제 유월절 명절을 의미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 십자가를 달리시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도리어 축제처럼 보여지고 있고 메시아의 등극처럼 보여지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명절에 이 명절이란 말이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큰 명절이고 또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날은 바로 죽음의 날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날입니다. 자, 이 명절 이 날에 헬라인들이 있었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몇이 있었다. 이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배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유대계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고 또 헬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 이방인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뵙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한 그런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 한번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빌립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빌립이 혼자 다루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연결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1절 22절 또 20절까지를 포함해 보면 여기는 이 헬라 또 이방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0절에서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갈릴리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외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많은 또 사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주해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말도 안드레라는 말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 경우에는 히브리 언어로 이름이 있고 헬라어로 이름이 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한 말 이름과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만 있는 그런 특별한 제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헬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들에게 지금 부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명절에 헬라인이 찾아와서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속죄의 죽음의 자리에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나의 인생을 끝낼 때가 되었다.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이 과정으로 보면 지금 한창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요.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모여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방에 있었던 헬라인들까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흐름을 본다면 예수님의 인기의 절정의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최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수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세상의 혁명으로 본다면 세상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위대한 어떤 장군이 나타난 것 같다. 우리를 이끌 만한 어떤 특별한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몰려오니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그 뒤에 역사까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20절 21절 22절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마치 아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됐다. 드디어 내가 스타가 될 때가 됐다.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때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십니다. 도리어 이제 이때가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내려가야 될 때가 되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 때이고 성공의 기회이고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아주 절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위대한 기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방인들까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또 명절 아닙니까? 유월절 명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인까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역사가 바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를 따라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망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 여기서 나달인데요. 한 알의 그 씨앗이 그냥 있게 되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있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씨앗도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몇 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은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썩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서부터 큰 나무가 또 자라나게 되고 결국 열매가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달이, 이 밀이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죽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미워하듯이 내어놓으면 도리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달 그 자체를 생각해 보아도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달이 나는 나로 좋게, 나달이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로 족하다, 내 생명으로 족하다, 나는 썩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달은 나달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에 있었던 생명력도 결국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달이 나는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나달은 그대로 있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나달이 그것을 스스로가 땅에 묻히고 스스로 썩기를 원한다면, 썩게 된다면 생명을 미워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썩임으로써 썩히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움트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썩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도 다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달의 썩어지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벌써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나를 섬기려면,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섬기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썩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자도 나와 같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에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은 23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서 그와 같이 죽게 되면 그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공간복음의 기도, 마가복음의 14장의 기도, 이 기도의 요한복음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때를 면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피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내가 온 의미는, 내가 온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웠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내어 모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복종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곁에서 들은 무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천둥이 울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예수님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의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는데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과 알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앞서 나왔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마음을 확정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건은 이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길을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결단의 시간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들리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성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이제 보내시며 준비하시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짐을 짊어지시고 작정하셨던 예수님의 그 결단,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